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때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설교를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여전히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3주 후면 2016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12월 달력을 보면서 설교 계획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주에 인생의 마지막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일이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 나면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 주제를 생각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둘째 주이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보고자 해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디모데 후서 4장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 전에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끝마쳐야 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12월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달은 인생의 마지막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입니다. 저는 추운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밤을 좋아하는데 겨울밤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정말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춥고 캄캄한 밤이 되면 모든 세속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분명한 한 가지 현실을 그렇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둘째 주이지만 한 해의 끝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디모데후서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진리는 사도 바울의 엄숙하고 진지한 마지막 권면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엄숙하고 진지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감지한 바울은 마지막 진지하고 엄숙한 권면을 디모데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할 만큼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아끼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자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잘 청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은 그러한 신실한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앞에 세우며 자신의 권면을 정말 진지하게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우며 내가 그 앞에서 말한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함, 바울의 이 진지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권면에 진지함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그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한 그의 나라, 성도들이 대망하고 열망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저는 바울의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왔다면 그 중에 가장 대표자는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학생이고 가장 아끼는 젊은 목회자인데 이러한 특별한 그 서론을 하지 않아도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잘 경청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떠나가는 입장에서 최대한 이 자기가 하는 마지막 권면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부모의 심정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해 주고 싶은 말. 이제 죽음 이후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애정이 담긴 그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자세로 자신이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최상의 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에서 가장 맑은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있는 그 성도의 삶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1차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서신의 2차 수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는 맑은 정신으로 가장 최선의 컨디션에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마음에 담아둬야 하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 4장의 이 말씀은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지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권면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젊은 목회자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한다는 말은 노출시킨다, 빛으로 가져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많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있는 것을 빛으로 가지고 오면 노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출시킨다, 빛으로 가져오다, 드러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직시하도록 해주라. 경계하다는 것은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권하다, 위로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2절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의 마음에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에게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그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신실하고 진지한 말씀의 사역이 필요한가? 지금 바울은 신실하고 진지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왜 이와 같은 진지함이, 왜 이와 같은 신실함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신실함이 필요합니까? 왜 진지함이 필요합니까? 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는 사역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교회의 메시지에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보다는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들어도 유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메시지만을 전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달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 애틀란타에 있는 정말 가장 서던 베티스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전통적인 예배와 컨템포러리 예배가 있는데, 전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숫자는 몇백 명도 안 되고, 이 컨템포러리 현대식 예배에는 뭐 몇천 명, 몇만 명 가까이가 모이는, 그래서 통계로 보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예배는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나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해석해서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교자가 동의해 주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강단의 설교자가 맞장구를 쳐주기를 원하는지, 가만히 보시면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그런 평안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거나 죄를 꾸짖는 메시지는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언급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라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계하라,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리뷰크, 꾸짖다, 잘못을 책망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역이 말씀 사역인데 강단에서 죄를 질책하거나 여러분의 어떠한 또 종교생활에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 시대의 그 영적인 그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8장 11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병원에 갔는데 우리 구신자 성도님이 지난주에 심장에 물이 차서 심장에서 물을 빼는 그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문제를 제거합니다. 그 이후에 환자가 원래의 건강으로 회복되도록 돕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과정, 치료와 수술의 과정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실에 가서 잘 돌봄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별로 없고, 강단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과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그러한 세대가 바로 오늘날 이 세대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또 신약에도 그렇고 그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변론을 하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더 이상 스데반이 말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그를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비를 맞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를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이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진실하게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수가 수많은 군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신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의 열매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킨 그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으로 우리가 삶의 보람도 느끼고 또 영적인 기쁨과 승리도 맛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큰 교회 또 웅장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신이 또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설교자로부터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신의 개인의 경건의 부족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허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인상적입니다. 헬라어로 그라오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그라오데스라고 하는 말은 노인과 같은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과 같은. 그래서 이 노인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돼서 꾸며낸, 지어낸 사실이 아닌 그런 의미가 이렇게 파생되어 나옵니다. 마치 옛날 할머니, 할아버니 집 댁에 가면 손자, 손녀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에 근거하지만 많은 부분 꾸며낸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꾸며내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아이들은 매우 흥미를 가지고 듣습니다. 여기에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인 것이죠. 물론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몇 구절은 이렇게 뽑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부풀려서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꾸며낼 만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 영혼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설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고 그 사람이 부풀려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명세라든지 어떤 인기가 그 사람의 전하는 메시지를 보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통역하는, 지금도 이제 열심히 통역을 하고 있을 텐데 한결 형제에게 주일 저녁에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제가 영어로 이게 바꿔서 보내주면 좋겠지만 한국어 원고를 보내주고 한 가지 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많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설교에서 10번에서 한 20번 사이를 제가 성경 인용을 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영어로 찾아서 다 영어로 바꿔서 보내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반드시 성경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인 성경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그 한 대지를 제 스스로 지어낼 만한 자격도 없고 저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해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이 대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근거 구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 어떤 유명한 설교자에게 모든 그 신뢰를 다 주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죽음 앞에 서면 제 영혼 하나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목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근거를, 내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잘 여러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습니까? 자기가 죽음 앞에 서면서 젊은 목회자에게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며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지라도 끊임없이 이 일만큼은 잘 해주기를 부탁하는 그러한 권면과 권면이면서 동시에 명령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말씀 사역자로서 바울의 모범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바울의 모범.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이 6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의 삶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6절은 현재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떠나야 할 시간이라고 잡았는데 바로 이 6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될 때는 포도주 4분의 1 갤런, 쿼러 갤런으로 전제를 부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생애가 다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쓴 서신이죠. 죽음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산 제사와 같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예,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권면한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이 그렇게 산 제사로 드려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검투 경기 로마 시대 당시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 그 검투사들이 치열한 그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죽고 죽이는 그 싸움 검투 경기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이제 군대와 군대가 맞붙어서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를 연상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들을 죽이지 못하면 자신의 군대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래서 한쪽이 죽어야만 끝이 나는 치열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이 싸움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한 싸움.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거짓 선생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스포츠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축구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이런 스포츠 경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경기하는 그러한 경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그러한 싸움이죠. 바울은 매순간 생명을 걸어야 했을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주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의 많은 서신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로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는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했는지를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를 말하는데 약간 다른 그런 측면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 세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된 말씀인데요. 바울은 사역의 성공과 인기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아마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압력들을 받으실 거예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그럼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의 사역이 성공했느냐, 인기를 끌었느냐를 따라서 그 설교자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워야 하는 기준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역의 신실함과 진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지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설교자로서 말씀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신실함과 진지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추수를 얻어서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기를 누리고 또 성공하고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할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얼마나 신실했고 내가 얼마나 진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진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목사로 치면 몇 명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죠. 가장 큰 관심은 저 목사는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아마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되는 기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미래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이 8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 앞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복된 확신 가운데서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서 두려움이라든지 후회보다는 이제 이 마지막에서 복된 소망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급인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이 수많은 비진리가 섞여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긴 싸움이지만 검투사들의 싸움과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의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치열함에 있어서 그 진지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이와 같은 치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리뷰를 인도하면서 몇 분 안 되지만 그분 참석하신 분들께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몇 프로나 이해하십니까? 다른 때보다도, 다른 때는 제가 설교 요약을 여기다가 해드리니까 답을 잘 하셨는데, 지난주 박태수 교수님 설교하신 것을 거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잘 기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리뷰를 위해서 저는 설교를 또 한번 리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10%도 아마 5%도 기억 못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싸움에서 물러선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도 잘 알지 못하면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는가?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이 마땅히 달려야 할 그 길을 다 마치셨습니까?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부지런히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 주신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로 올 한 해를 사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의의 면류관, 여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평생 믿음을 지키며 산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평생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떠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고했는데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마치 2016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인생인 것처럼 나머지 3주를 살아가십시오. 내가 믿음의 경주를 못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다면 이 3주만큼이라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 밖에는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또 슬퍼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옵시고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지는 것으로 이 역사에 남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족하지 않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잘 다름질 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